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또 한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성공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사격 체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사격 체계의 안정성을 검열해 유일무이한 북한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 완벽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사격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어제가 세 번째였습니다.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오늘부터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 내 합동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9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결국 두 나라는 이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을 철수시키고 양국군이 함께 순찰하기로 지난주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터키군 장갑차가 오늘 국경에서 러시아군과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시리아 접경 다르바시아 지역을 지상과 공중에서 순찰한다면서 지도를 확인하는 군인들과 장갑차 4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10월 실업률이 3.6%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노동부 고용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2만 8천 개가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출판사 다우존스 전망치는 실업률이 3.6%, 일자리 추가 수는 7만 5천 개였습니다. 반면 지난 9월 실업률은 3.5%, 일자리 추가 수는 18만 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은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월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590만 명입니다. 이 기간 음식 서비스와 음료 업장에서 가장 많은 4만 8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후임자를 찾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르함 살레 이라크 대통령은 어제 TV 연설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며 조기 총선을 실시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공백을 막기 위해 새 총리는 새로 만들 선거법에 따라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부터 일자리와 부패 척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2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도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가슴에 최루탄을 맞은 사람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정치인인 압델 마흐디 대통령은 약 1년 전 개혁을 약속하면서 집권했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조처를 전하면서 비건 부장관 인준 요청서를 상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은 장관에 이은 국무부대 2인자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백악관은 비건 대표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그가 대북 특별대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앞으로도 미북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를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지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IS가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IS를 대변하는 아마크 통신은 어제 IS가 음성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시리아의 은신에 있다 최근 미군 특수부대 습격을 받자 자폭했습니다. IS 성명은 또 새로운 지도자 칼리프로 아부 이브라임 알 하셈이 알 쿠라이시를 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알 쿠라이시는 신상과 IS의 역할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IS 성명은 또 지지자들이 알 바그다디 죽음에 보복할 것이라면서 IS 조직은 건재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Even as you're engaging with this regime and trying to make progress, you have to call out.
북한 지역 내일은 아침부터 서쪽 지방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내 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북 대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31일 북한이 쏜 두 발의 발사체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이웃나라들과의 대북 협력도 명백히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행위는 매우 불행하고 부적절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 등 이웃뿐 아니라 나머지 태평양 영내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공간은 분명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수용적이었지만 이는 양측이 정상 국가 양식에 따라 참여하는 것에 합의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미사일 도발과 같은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특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향후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특정 행동에 따라 미국이 상응한 반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새로운 길에 대해 북한과 대화한 내용 이상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런 표현은 단순히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양측이 어떤 세부 내역에서 분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 모두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타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일본, 한국의 동맹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VOA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는 이번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어제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미 의회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feel like other issues are now commanding attention, Ukraine, Syria.
케인 의원은 31일 VOA에 북한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도발적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밥케이시 의원은 북한의 거듭되는 발사는 힘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as you're engaging with this regime and trying to make progress, you have to call out behavior and actions that are.
케이시 의원은 북한과 관여를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은 지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북한에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의원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 거론돼 왔던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이 실무회담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ey have to come in compliance if they are sincere abou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케인 의원은 미북 간 거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이 핵 신고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ey have to come in compliance.
벤 카딘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시설 신고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을 낼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 봉쇄하는 브링크 액트를 발의한 크리스 밴 홀름 민주당 상원 의원은 31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his Brink Act is not one of them. This is not a matter of contention right now.
임시예산 만료일인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해 연말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홀른 의원은 오토 원비어 법안으로 알려진 브링크 액트가 의회를 통과하면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되어온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어제의 발사는 성명과 행동을 번갈아 사용하는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서 미국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위협의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31일 이뤄진 북한의 발사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풀이했습니다.
This is to illustrate that they're serious about their threat to resume nuclear and missile testing if the U.S. doesn't accept North Korea's proposal for sanctions relief.
세이모 전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협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배하지 않고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여기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려할 만한 수준의 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예상된 일로 이번 발사도 이미 수차례 했던 단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연말 시한까지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looking at is sort of what is the North Korean regime building up to toward the end of the year. They've made these threats about something happening toward the end of the year and I think the progress that they're making through these tests.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위기를 만들어 미 행정부가 고위급 회담 요청으로 대응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eems that what Kim Jong-un wants is another summit meeting with Donald Trump and maybe this is some a plan to try to, you know, in the North Korean mind stimulate that kind of an outcome.
손튼 전 대행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양보를 얻지 못하는 실무 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소식에 놀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수개월간 해오던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Coming close to the year end. So I mean this is further to Kim Jong-chol's comments and Kim Gae-gwan's comments and what North Korea's been doing over the last two months. They've been launching these short-range ballistic and these are significant short-range missiles because apparently they have
연말 시한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담화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They're in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not moved with further sanctions. So that they, you know, they want.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원하면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 노멀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this new normal has given them an ability.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missile program without any kind of action by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미국과 한국의 저지 없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미, 대남 압박용일 뿐 아니라 북한 엘리층과 군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어제 실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이었으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대미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31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란 평가입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일단 뭐 미국을 재촉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촉하고 경고한다고 말하겠죠. 빨리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의 협상이 아니면은 이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당신이 이야기해야 하는 북핵 문제 해결했다는 거가 파탄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은 만큼 그때까지 수위를 조금씩 높이는 식으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번 시험 발사가 북한 대내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노동신문 2면에 실렸고 1면에 실린 논설 내용을 보면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인 압박이라보다는 인민들이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우려의 해소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전쟁 없이 안전한 안보 환경의 제공이라는 거죠.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또 군인들을 경제 현장으로 이제 몰아도 부모인 어떤 인민들의 불안이나 걱정을 이제 안 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연속 선상에서 개발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북한식 주체 무기를 시리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꾸준한 무기 개발을 통해 신뢰성, 안전성, 정확성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탄두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위협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을 실을 수도 있고 생화학도 탑재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를 실느냐에 따라서 위협의 강도는 완전히 틀린 거죠. 거리 수가 닿지 짧아졌다고 해가지고 이건 대남이고 거리가 길면 미국 대표는 잘못된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남한은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있고 미군도 다 있잖아요.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완성했으니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지 핵 경제 병진 노선 정책을 포기한 건 아니라며 북한의 무기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기 개발, 자위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올 4월에도 이야기했고 뭐 지난번에 그 K23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런 자위력 자강 조치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억지 전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북한의 이러한 재래식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공세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앞서 북한은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영 매체들은 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실전 배치 능력이 입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이 검증됐다며 기습 타격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큰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지만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건 미국과의 협상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화와 도발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첫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4일 감행됐습니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2월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두 달 넘게 담화 등을 통해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5월 9일 또 한 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긴장을 이어가던 북한은 다음 달 전격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미북 양국이 팀을 꾸려 수주 안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교착 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eams that are going to meet over the next few weeks and they'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we'll see what
하지만 북한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미국 측의 실무 협상 제안에 응답하지 않던 북한은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 새 무려 7차례에 걸쳐 신형 방사포와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빌미로 미국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포와 미사일 등을 발사하던 북한은 9월 10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9월 말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실무 협상이 좀처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던 중 북한이 다시 한번 대화의 손을 내민 겁니다. 같은 날 북한은 약 보름 만에 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올리며 전형적인 밀고 당기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10월에 다시 한번 극적인 모습으로 반복됐습니다. 10월 2일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SLBM 발사 사흘 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은 협상 하루 만에 결렬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이어진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셈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10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로 쏘아올리며 자신들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의회가 제재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한 신고도 해당되는데 보상금은 최대 2,500만 달러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제재 위반 활동 신고 시 포상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0일 18건의 안건과 함께 일괄 가결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민주당의 테드 도우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주로 테러 활동에 관한 신고에만 한정된 국무부의 포상 프로그램을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까지 확대하도록 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현재 1956년 제정된 국무부 기본권한법에 따라 국제테러나 조직범죄, 마약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 신고 시 최대 2,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의 범위를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로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품목이나 서비스 기술을 고의적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재수출하는 개인과 기관의 정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런 제재 위반 항목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혹은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현재 국무부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제재 위반 활동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의 불법 회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영문과 중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안내문에서 석탄과 석유의 선박간 환적과 해상 추적 데이터 조작, 유령회사,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나 거래가 금지된 북한 무역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 모두 제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의 이번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석 달 연속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경고했던 식량난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은 9월에도 중국으로부터 천만 달러가 넘는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가 최근 공개한 9월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1,62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346만 달러와 비교해 300% 이상, 2017년에 168만 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900%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9월 한 달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억 2,752만 달러로, 이 중 곡물은 플라스틱류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전체 수입액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입니다.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증가는 지난 7월부터 관측됐습니다. 북한은 7월과 8월 각각 1,941만 달러와 1,502만 달러치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3개월 연속 1,000만 달러대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9월 사이 대중 곡물 수입액이 884만 달러로 올해 같은 기간 총액수인 5,064만 달러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3개월 넘게 곡물 수입량을 늘리면서 1월부터 9월까지 곡물 수입 전체 액수는 6,579만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북한이 주로 수입한 곡물은 쌀인 것으로 보입니다. ITC 자료에서는 북한이 어떤 곡물을 수입했는지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분까지 북중 수출입 현황을 공개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는 7월 한 달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1,941만 달러치 곡물에서 쌀이 1,752만 달러, 옥수수가 185만 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8월과 9월에도 같은 추세가 유지됐다면 이 기간 북한에는 주로 쌀이 수입됐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중국의 수입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가뭄 등을 이유로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9월 대중 수입액이 2억 2천여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북한은 4월부터 5개월 연속 중국에서 2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중 수출액은 1,518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820만 달러보다 약 300만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대중 무역 적자도 전달인 2억 341만 달러보다 892만 달러 많은 2억 1,23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강제 북송의 위험 때문에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31일 중국에서 많은 인접국의 여성들이 신부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오랫동안 지속된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가 결합돼 막대한 성별 불균형이 초래된 데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부를 구하기 어려운 많은 중국 남성들 때문에 인접국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얀마 북부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중국에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약속하는 브로커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가지만 브로커들은 이들을 중국인 가족들에게 3천 달러에서 13,000 달러에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이후 여성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출산을 하도록 압박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와 파키스탄, 베트남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하는 북한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 탈북한 선명희 씨는 최근 BOA에 미화 약 6천 달러에 중국 한족에게 팔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2007년에 탈북하여 중국 한족한테 3만 8천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거는 장인 남편한테 팔려갔다가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장사하는 남편한테도 다시 시집갔거든요.
탈북 여성들의 단체인 통일맘의 김정아 대표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아이 셋 다 아빠가 달라요. 이제 22살짜리가. 그게 본인이 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면담한 33명의 탈북 여성 중 12명이 10대 때 탈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성년자들이 인신매매돼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낮은 지위, 강제 송환 가능성으로 인해 인신매매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 여성들이 강제 결혼이나 강압적 매춘 등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또는 중국 내에서 강제로 또는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탈북민 지연아 씨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렸던 청문회에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뒤 임신한 몸으로 북송돼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 북한 편에서 일부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약물을 주입받고 감금되거나 납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들을 중국 남성들에게 팔아넘겨 강제 결혼을 시키고 결국 탈북 여성들은 매춘과 가사노동, 농사일 등을 강요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자들은 신분증명서가 없거나 중국 남성들의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망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역과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에 인도 원자력 발전소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 분야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원전 정보 탈취를 통한 금전 요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인도 원자력 공사는 30일 성명을 통해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의 행정 연결망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돼 원전 1기의 네트워크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원자력 당국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은 원전 관리 연결망이며 발전소는 네트워크 분리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원전 설비 체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당초 인도 원자력 공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한 분석에 참여한 보안 연구원들은 백도어 악성 코드인 디트랙을 활용해 해킹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북한 추정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민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분석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개발한 악성 코드로 최근 인도은행의 현금 인출기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동일한 암호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디트랙은 감염된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된 컴퓨터를 상시 감시 또는 조종할 수 있는 정찰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번 해킹과 관련해 북한이 공격 대상이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주로 외교 기밀이나 정권의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정보 탈취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에너지 산업 분야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금 또는 금융정보 탈취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며 이미 원전 등 에너지 산업 분야를 해킹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제니 전 연구원은 북한이 특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해 공작을 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분야도 공격했다며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Some of the malware had hardwir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wer plant into the code itself. So things like that would be more convincing.
원전 반대 그룹을 사칭한 북한 추정 해커들이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 설계 도면을 공개하겠다며 위협하고 한수원 자료를 해킹해 입수한 원전 설계 도면과 임직원 개인 정보 등을 폭로해 현금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니 전 연구원은 북한 해킹 조직의 인도 원전 공격 의도가 정보 탈취인지 정보 탈취를 통한 자금 확보 차원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컴퓨터 내장 정보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발전소 자체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actually attempted to extort money from South Korean nuclear and hydro power plant. That is sort of a case where they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매튜 화 연구원도 북한이 2017년부터 1년 이상 미국과 유럽의 전기, 수도, 공공설비, 석유, 가스회사 등을 해킹했다는 미 사이버 보안업체 메가피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에너지 산업 분야 해킹은 북한의 오랜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격 대상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매튜 화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비대칭 공격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을 통한 다양한 이득을 얻기 위해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North Koreans use cyber as an asymmetric tool that goes beyond these financially motivated attacks. I think
최근 인도은행 현금 인출기 해킹 공격과 이번 원전 해킹 공격에서 북한의 악성 코드 유형이 동일하게 추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튜 화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유럽을 넘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4중 전회를 마치면서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홍콩에서 송환법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이 홍콩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4중 전회 소식부터 보죠.
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19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이른바 4중 전회가 10월 31일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모두 끝났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4중 전회 폐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각 지역 부처장과 간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 37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네.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가 끝난 후 당 지도부가 주요 안건과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습니다.
자, 이번 4중전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네, 1일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춘 야오 전국인민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이 관련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번 4중전회에서는 특히 홍콩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5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홍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선춘야오 주임은 중앙정부가 헌법과 홍콩의 자치법령인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의 전면적인 통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과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임면체제를 정비하고 헌법과 기본법이 부여한 각종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홍콩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중국의 특별행정구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홍콩이 지난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면서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일국양제, 즉 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채택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는 중국이지만 네. 2047년까지는 홍콩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네. 지난 몇 년 사이 보면 홍콩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중앙정부의 권력 통제가 강해지고 네. 홍콩의 자치에 대한 개입이 늘면서 이 홍콩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돼 왔고요.
네네.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던 이른바 우산혁명 또 지금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는 그런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번 사중전회를 통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주임은요 이날 기자회견에서요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의 마지막 금지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예, 주요 매체들은 이는 일국양제 원칙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시위대 간의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예, 선주임은 또 중국 정부는 외국 세력이 홍콩 사태에 개입해서 어떠한 분열이나 전복,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홍콩 기본법 중에 23조 조항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홍콩 기본법의 대다수 조항은요. 홍콩의 일국양제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네.
23조 조항은 중국 중앙정부에 맞서 국가 전복이나 반란 선동,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홍콩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최근의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홍콩이 강력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예전에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다가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홍콩 당국이 지난 2003년에도요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했었는데요.
예.
이번 사중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특구의 제도 완비와 법 적용을 강조한 것은 향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 문제 말고 이번 사중전회에서 논의된 얘기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사중전회를 마치면서 31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특히 뭐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성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명은 중국이 현재 국내외에서 점증하는 도전을 맞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사중전회가 이례적으로 오랜만에 열린 것이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공개된 내용들이. 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 후계 문제 거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네요.
네. 이번 사중전회는요. 미국과의 무역전쟁, 경기 침체, 또 홍콩 시위 사태 등으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 상당한 부담 속에 진행된 건데요.
그렇죠.
자, 이번 사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후계 구도의 윤곽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선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인사 변동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CNN은 분명한 것은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위치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이 홍콩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수치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홍콩 정부가 31일 홍콩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3.2%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홍콩은 2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홍콩의 3분기 GDP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9% 감소했습니다.
네. 홍콩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네요.
예, 한 가지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양국의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아시아의 주요 무역항인 홍콩을 지나는 물동량이 줄게 됐고
네.
또 중국의 경제가 더딘 성장을 보인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거기다가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5개월째 계속되면서 홍콩 경제가 10년 만에 불황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것이 이제 지난 6월부터였죠?
네, 맞습니다. 홍콩 정부의 송환법 추진 반대로 시작된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면서 초반에 평화로웠던 시위 양상도 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시위대가 중국계 기업 시설을 공격하는 등 폭력적으로 바뀌면서 특히 일반 소매업과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홍콩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홍콩 경제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경제학자들은 홍콩이 앞서 밝힌 올해 0에서 1%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전망에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이 계속된다면 올해 이어서 내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관광산업도 큰 분야이지 않습니까? 홍콩은 세계적 관광지니까요. 관광객 추이는 좀 어떨까요?
예, 홍콩의 불안한 이 정치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 3분기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7%나 줄었습니다.
네.
이 호텔 객실도 평균 3분의 2 정도만 채워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8% 줄었는데요. 일부 고급 호텔들의 경우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급 호텔과 대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시위대의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 31일에 또 큰 시위가 열렸네요.
예, 할러데이인 31일 다양한 모습의 가면을 쓴 홍콩 시민들이 밤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앞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법을 발동하고 시위대의 가면과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10월 31일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 사냥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조사를 사기라고 표현하면서 탄핵 사기가 증권 시장을 해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조사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보수 언론인들과 공화당 의원 들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뭐 모두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거죠?
네, 맞습니다. 표결 결과가 찬성 232표 대 반대 196표로 나왔는데요.
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고 민주당 쪽에서 2표 이탈표가 나왔지만 뭐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난히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두 명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이 높은 그런 지역구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을 공유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 탄핵은 초당적이었다고 앞서 말했지만
네네.
이날 초당적인 의견은 탄핵조사 반대였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 내 또 강경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러시아 공모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했다지만 실패했다면서 네. 우크라이나 의혹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탄핵 조사 결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기까지 과정을 조금 짚어볼까요?
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문제가 됐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지원을 보류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에 압력을 넣고 외국의 선거 개입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건데요. 펠로시 의장 이번 표결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이 10월 31일 표결에 앞서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에 오는 의원은 없다며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네.
펠로시 의장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결의안 표결 없이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 비공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팀 모리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러시아 담당 국장에 출석해서 9시간 가까이 증언했는데요.
네.
모리슨 전 국장의 증언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리슨 전 국장이 지난주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대사의 증언 내용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테일러 대리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동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것으로 봤다며 이 대가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네, 모리슨 전 국장이 문제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이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리슨 전 국장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우려를 일으켜 될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요구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일로 보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날 모리슨 전 국장의 증언이 긍정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모리슨 전 국장은 이날 증언을 앞 두고 하루 전 30일 사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구름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가겠고 낮 기온은 비슷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양덕 0도, 남포 7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 정도로 예상되고 신의주는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3도, 강계 아침 최저 0도, 낮에는 1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역시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8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구름 많이 낍니다. 청진과 웅기, 선봉, 성진, 김책 지역,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9도. 원산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20도. 성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16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9도. 계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또 한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성공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사격 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사격 체계 안정성을 검열해 유일무이한 북한식 초대형 방사포 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 완벽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사격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어제가 세 번째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안 협상이 좋은 상태로 두 나라 정상이 11월 중순에 이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형 상태에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1일부터 17일 사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칠레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포기함으로써 합의안 서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 장무장관은 협상한 서명 일자를 원래 생각했던 기간 즈음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오늘부터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 내 합동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9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중재에 나섰고 결국 두 나라는 이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을 철수시키고 양국군이 함께 순찰하기로 지난주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터키군 장갑차가 오늘 국경에서 러시아군과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시리아 접경 다르바시아 지역을 지상과 공중에서 순찰한다면서 지도를 확인하는 군인들과 장갑차 4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차량 9대에 나눠탄 러시아 군사경찰이 터키군과 함께 다르바시아 서쪽으로 순찰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이 3.6%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노동부 고용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2만 8천 개가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출판사 다우존스의 전망치는 실업률 3.6%, 일자리 추가 수는 7만 5천 개였습니다. 지난 9월 실업률은 3.5%, 일자리 추가 수는 18만 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은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월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590만 명입니다. 이 기간 음식 서비스와 음료 업장에서 가장 많은 4만 8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또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2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IS가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IS를 대변하는 아마크 통신은 어제 IS가 음성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시리아의 은신에 있다 최근 미군 특수부대 습격을 받자 자폭했습니다. IS 성명은 새로운 칼리프 지도자로 아부 이브라힘 알하셈이 알쿠라이시를 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신상과 IS 내 역할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IS의 오랜 이론가인 하지 압달라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성명은 지지자들이 알바그다디 죽음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후임자를 찾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르함 살레 이라크 대통령은 어제 TV 연설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며 조기 총선을 실시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공백을 막기 위해 새 총리는 새로 만들 선거법에 따라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부터 일자리와 부패 척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2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정치인인 압둘 마흐디 대통령은 1년 전 개혁을 약속하면서 집권했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중파 1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